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8절 9절 봉독해드리고 10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 가정에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어떤 책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 두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여름의 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여름의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요. 봄나무는 싹이 피고 가을엔 단풍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겨울나무를 보겠습니다. 누가 이 겨울나무를 너무 멋지게 찍어놔가지고 이거 참 문제가 많은데 겨울나무는요 사실 초라합니다. 모든 잎사귀 또 과일 열매들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 겨울나무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욥기는 겨울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 나무를 보셨는데 여름에 이 나무는 초록 그 잎사귀들 아래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과 결함이 다 숨어 있습니다. 감추어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그걸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 앙상한 가지가 휘어졌는지 부러졌는지 꺾였는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초라한 나무를 보면 더 이상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자기를 가려줄 잎사귀들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욥기는 한 사람이 한 겨울을 맞이하는 책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우리의 속인격과 속사람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책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겉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함투성이의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는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실체, 이거를 보여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상상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주님은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2박 3일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쳐서 죄에 대한 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욥기는 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장 9절에 욥기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잘 믿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식은 복 주면 잘 믿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욥의 모든 소임을 쳐보시라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사단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유물만 뺏어버리면 주님 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입에서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복을 거둘 때, 건강을 잃게 하실 때, 주님을 원망하기를 사단은 기대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과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놀랍게도 1장 21절 첫 번째 재앙을 당하는데 모든 소임을 가져가고 자녀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아멘. 주신자도 여호와 거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우리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정말 그 극심한 재난이 자기 집에 왔는데 바로 터져나올 수 있을까?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훈련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자랑을 토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이유없이 그를 고난을 당하게 했다 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생각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욥을 쳐보십시오. 욥의 몸을 쳐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도 허락하세요.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욥의 온몸에 종기가 퍼집니다. 기와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견뎌내던 욥을 바라보며 욥의 아내는 한마디를 합니다. 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여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잘 믿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누가 기다리던 말입니까? 누가 기다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단을 근심시키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을 두렵게 하고 내어 쫓는 말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은 2장 10절에 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욥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욥기는 2장으로 끝났다면 욥기가 2장으로 끝났다면 욥의 믿음을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욥기입니다. 아마 욥의 믿음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성경의 주제는 욥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대답은 너무 놀랍다. 우리가 다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욥기 3장부터 욥에게는 갈등과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이 이어집니다. 39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의 믿음이 아니라 욥의 괴로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평생이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의 고통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계속 이어갑니다. 욥이 이렇게 슬픔당하고 자기 몸까지 이렇게 상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소리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유가 잃었죠. 자녀들 죽었죠. 그리고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 있죠. 그냥 보자마자 소리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 2장 13절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걸 보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높였던 욥이 3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욥이 고통이 지속되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11절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었어야 했는데라고 슬퍼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잎사귀들 하나도 없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냥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상태입니다. 아까한 대답이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신앙으로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몸으로 싸워서 체험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 엘리바스는 욥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욥이 믿음 좋은 것을 친구들도 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 네가 온전하게 살았던 그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었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게 맞고 이거 맞다. 근데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너의 감추어진 죄들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고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유 없어 괴로워 죽겠는데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들춰내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픈 사람 신방 가가지고 네 죄 때문에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아픈 사람은 다 죄를 생각해요. 여러분. 욥이 대답합니다. 24절 내 허물을 깨닫게 해라. 말해봐라. 뭐가 허물인지. 그럼 내가 조용하겠다. 난 이유가 없는 고통을 당해서 너무 힘들다.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뭘 책망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니네가 친구냐. 욥은 결국 7장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했던 그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책에 적고 싶었습니다. 욥이 드디어 막 나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마구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를 당신의 타겟을 삼아서 도대체 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오묘함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길 원하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의 죄를 그래도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봐주신 거다. 지금 고통당한 욥에게 네가 당하는 벌이 네 죄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욥은 이 친구들의 말까지 들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힘들지만 욥은 주님 곁을 떠나진 않습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조롱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울 것밖에 없다. 탄식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은요, 긴 탄식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나서 욥이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했던, 읽었던 23장 8절, 9절, 10절, 그 중에 10절입니다. 욥은 이 신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고통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욥은 찬바람을 견뎌내고 있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가지만 남은 나무 같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이유는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 기다려보겠다는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온몸으로 지금 가슴으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믿음이 알고 외웠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 몸에 실제가 되도록 해보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겨울나무, 잎사귀 하나 추위 때문에 피우지 못하는 이 겨울의 나무는 살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 산 걸 어떻게 알죠? 내년이 되면 알아요. 이거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욥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울나무, 하나의 열매도 지금 없는 겨울나무의 내부 깊숙한 곳 어디에는 봄과 여름에 아름다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나무 잎을 피게 할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괴로움 속에서 고백하는 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겨왔던 수많은 봉사와 섬김과 자랑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지만 고난이 오면 이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지만 남습니다. 그리고 본질,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욥은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믿음이 준 건 아닙니다.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속돼도 신음소리를 내도 우리 믿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끝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울기는 할 것입니다. 아프기는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치 선생 같은 또 하나의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정리를 해보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를 마구 공격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라. 지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욥에게도 뭐라고 책망합니다. 마치 아주 교만한 이지적인 신학자처럼 말을 합니다. 욥을 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욥을 공격합니다.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만 욥에 대한 공감, 욥에 대한 이해, 욥에 대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35절 36절에 엘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이제 친구들을 공격하고 욥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끔찍한 말을 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대답이 악인 같다. 자기는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쟤는 아직 몰라. 결국 죄가 없이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 공식으로 욥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엘리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욥이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 말다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아멘. 힘들 때 주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대답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민사회에서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끝이 없습니다.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대장부처럼 이제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종기가 왜 생겼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까마귀를 먹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쟤들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답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산 염소가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정했냐고 물어보십니다. 달리는 말에게 힘을 준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주님이 욥에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네 뜻대로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더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네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자기 집을 만드는 것이 네가 명령한 거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과 공식으로 하나님을 트집 잡으려는 자가 진짜 전능자와 다투어보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다 대답해보라. 물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떨지 말라고. 4절의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전도서의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어지는 욥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정하느냐? 네가 의로운데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고 지금 말하려는 거냐? 고난 없이, 네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네가 말하고 싶은 거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음대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너의 징계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너 억울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하나님인 줄 아냐? 욥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네가 생각하는 악한 놈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럼 너 하나님 되는 거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선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 이 세상인 줄 아느냐? 이 세상은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세상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네 말대로 한다면 믿는 자는 만사형통이냐? 만약 만사형통이 안 될 때는 무슨 말을 할 거냐, 네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겨울의 의미를 가르쳐준 겁니다. 고난이라는 겨울의 의미. 다시 나무 얘기로 돌아오면 나무에게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유아기부터 노인이 되는 이렇게 늙어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겨울은 나무의 모든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열매도 없고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울의 과정을 통해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이상 잎사귀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힘을 저장하는 기간입니다. 대신 나무는 생명의 힘을 나무의 뿌리에 깊숙이 줄기 속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관해 줍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도 나무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져서 초라해 보이지만 나무는 그때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절보다도 생명력을 강하게 뿌리에 내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겉을 치장하는 데 모든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합니다. 소비하는 대가를 치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년 봄에 싹을 피우고 나뭇잎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겨울에 생명의 힘을 비축하고 모으는 이 계절이 반드시 나무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욥은 이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생각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기준이 안 맞느냐고 떠들고 있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느냐? 친구들까지 책망하십니다. 모두가 잠잠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겨울은 나무를 죽이는 계절이 아닙니다.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라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려는 게 아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더 견고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겨울을 주신 목적은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무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고통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욥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약한 자가 나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욥이 42장에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 달린 일입니다. 내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다 모르지만 주님께 있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3절에 욥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멋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었던 말로 대답하다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뵙는 것 이제 경험했습니다. 내가 다른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알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에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욥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숙제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의 출발과 전개는 하나님과 사탄이 너무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사단의 청을 하나님이 들어줘서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욥을 괴롭힙니다. 물론 이 욥기라고 하는 신학 주제 안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욥기라는 책을 통해 들려주시는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분께는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혼돈스러운 이야기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탄과 협력해서 경건한 욥을 괴롭히십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와 개념 속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면 벌 주시고 살아가면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욥기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해와 환상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답과 이유를 아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안다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욥기의 핵심인데 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욥을 두시고 사람으로서 찾을 만한 소망의 답을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샘이 여러 개 우물이 있으면 물 걱정을 안 한답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욥기는 이런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에도 셈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욥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분이 내가 진짜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분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교통경찰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속도만 지키면 괜찮은 줄 아는 하나님으로 교통경찰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난이 오면 죄의 공식을 갖다. 너 과속해서 그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교향곡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교향곡이라는 음악에는 서론도 있고 갈등도 있고 클라이막스도 있고 결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 살면 주님의 교향곡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순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펼칠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주는 책입니다. 욥이 끝까지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나 어떡하지? 전능하신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는 분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이거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긴 이야기 속에 남겨두십니다. 네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삶에서 끊어버렸다. 답이 없는 곳에 너를 세워놓았다. 이유는 딱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도록. 사람은 고난이 오면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피고석에 앉힙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욥이 검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이 피고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일상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공식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전능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욥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악한 분이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해지길 원한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질문투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고 지나가고 또다시 옵니다. 욥기는 무슨 책인가? 소망이 전혀 없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린애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질문입니다. 질문 투성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고 땅을 치고 주 앞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몸으로, 온몸으로 믿게 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욥이 만났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욥기라는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만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필요하다는, 왜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은 나무를 죽이는 계절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력을 더하는 계절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다 깨어지고 주님이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